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은 성명에서 11일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업지구의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280명 전원은 11일 오후 10시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휴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11일 뮌헨에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와 휴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이 시리아 휴전의 세부 원칙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오늘 3월 1일을 휴전 개시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에게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밀입국 브로커를 겨냥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나토가 유럽의 난민 사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의 이 같은 조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일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시작됐습니다. 옌스 슈돌텐바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해군이 즉각 에게 동부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들어 그리스에 벌써 7만 5천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은 살인 방조 혐의로 11일 독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94살인 헤닝이 유대인을 포함한 약 17만 명 학살에 가담했다며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레온 슈바츠범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바츠범은 헤닝을 바라보며 당신과 당신의 전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했습니다. 헤닝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에서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인 그가 실제로 형을 살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로부터 몇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인지 또 언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계약에 따라 항공기 생산 작업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예멘과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러시아제 최신 전투기를 구매함으로써 중동 지역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10년 UN의 제재로 동결했던 이란과의 S-300 대공 방어 미사일 매매 계약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100여 년 전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면서요. 중력파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 표면처럼 중력이 강한 곳으로 올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뎌지고 중력 때문에 빛이 휘고 그리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지만은요. 직접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력파를 증명하고 검출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00여 년 만에 중력파의 실체를 보게 된 모양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후원한 연구진이 중력파 탐지에 성공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11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관측한 중력파는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쌍성계를 이루고 있던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매우 큰 중력장에 의해서 빛도 못 빠져나오는 경계로 둘러싸인 시공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구멍이라고 불릴 만큼 미지의 영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탐지하면서 블랙홀이나 빅뱅 같은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하는데요. 우주과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면서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북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1도. 신의주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3도에서 9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4도에서 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Don McLean이 부릅니다. Vincent 들어보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 사망자 수가 47만 명에 달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시리아 내 기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남중국해 합동 순찰을 검토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내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5년째 계속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런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당초 유엔의 발표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본부를 둔 시리아 정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7만여 명이 숨졌는데요. 이는 유엔의 추정치인 25만 명의 두 배 가까운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시리아 정치연구센터는 이 유엔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관련 기관과 구호단체, 인권단체 등의 자료를 집계해서 그동안 사상자를 추산해 왔는데요.
네.
예, 앞서 유엔 관계자도 이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 때문에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리아 정책연구센터에서 내전으로 인한 다른 피해 상황도 집계하고 있습니까?
예,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이 47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이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11.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전쟁으로 숨지거나 또는 다쳤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이 사망자 중에서 40만 명은 내전으로 인한 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희생자였고요. 7만 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 또는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받지 못해서 숨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리아 국민의 기대 수명도 내려갔는데요. 내전 이전인 지난 2010년에 70살에서 2015년에는 55.4세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 경제적 손실은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이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2,55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최근에 전쟁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시리아인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물가가 53%나 올랐고요. 1,380만 명이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게 이번에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예,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시리아 전역에서 자원이 전투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도 많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 관련 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 4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국외로 탈출했고요. 시리아 국내에서도 640만 명 정도가 집을 떠나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시리아 내전 이전의 인구 절반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리아에서는 이 내전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난민이 발생하면서 전쟁 이전에 비해서 인구가 21%가량 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리아 내전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이 난민이 대규모 추가 발생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60만 명가량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네.
예, 시리아 북부에서는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군은 이 반군 최대 거점인 알레포 주변을 포위하면서 이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현지에서 많은 시리아인들이 이 폭력을 피해서 터키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터키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7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 접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는 이 60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에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난민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가요,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 관리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리는 두 나라가 해군 합동 순찰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시행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합동 순찰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예, 미국과 인도는 지난해 인도양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인도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예, 인도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말부터 이 두 나라 사이에 합동 순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확인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와 합동 순찰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필리핀하고도 남중국해 합동 순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요.
네.
예, 엘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이 수요일 기자들에게 이 미국과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다른 나라도 이 순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네.
예,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관한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중국 외교부의 홍래희 대변인이 미국과 인도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계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항해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중국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해군 구축함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트리톤 섬 근처까지 보내자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는데요.
네.
예,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속보인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공포가 컸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에 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슬로베니아 연구팀이 수요일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예, 연구팀은 이 브라질에 갔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이 낙태한 태아를 부검해 봤는데요. 이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태아에서도 이 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임신부는 임신 초기인 3개월 때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 이상이 발견돼서 낙태했다고 하는데요. 슬로베니아 연구팀은 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한 태아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태아의 뇌에서 일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태아도 소두증 증세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돼서 산모가 낙태를 결정한 건데요. 부검 결과 이 태아의 뇌가 정상아보다 작았고요. 뇌의 신경주름도 적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뇌의 신경주름은 뇌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예, 소두증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겪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자, 하지만은 아직 지카 바이러스하고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 관계가 확실하게 규명된 건 또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 가능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예, 지카 바이러스가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는 이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브라질에서는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급증해서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예,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지카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아직은 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예, 한편 이 지카 바이러스는 성인의 경우는 감염돼도 10명 중에 7명꼴로 아예 증상이 없고요. 나머지도 가벼운 증상을 보인 후에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경찰 개혁안을 거부한 미주리주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와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소식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료진이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1일에요. 미국 법무부가 미주리주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연방정부가 내놓은 경찰 법원 개혁안을 퍼거슨 시의회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무부와 퍼거슨 씨 대표는 최근 논란 많은 이 퍼거슨 씨의 경찰 관행과 이 법원 제도를 개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화요일 퍼거슨 시의회가 6대 0, 이 만장일치로 개혁안을 거부한 겁니다.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자, 그러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린치 장관은 퍼거슨 씨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에 따라서 경찰 활동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퍼거슨 시민은 수십 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길 기다려왔고 또 1년 가까이 경찰 개혁을 기다려왔다면서 더는 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퍼거슨 시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제임스 노울스 퍼거슨 시장은 일부 합의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시의회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시의회는 개혁안 내용 가운데 경찰 월급 인상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능력 있는 경관을 모집하기 위해 경찰 월급을 올리고 소수계 경관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를 이행하려면 3년 동안 $1,000,000가 든다는 겁니다.
네.
이 퍼거슨 씨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법무부하고 퍼거슨 씨가 합의한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예, 노울스 시장은 지난달에 법무부와 논의할 때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거슨 씨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 있는데요. 인구가 약 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로 한 해 예산이 1,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모순이라고 할까요?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이유로 법무부 개혁안을 거부했는데 소송이 걸리면서 큰 돈을 쓰게 생겼다고 또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송비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14년 여름에 일어난 충격 사건 때문에 퍼거슨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소년이 비무장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 당사자인 데런 윌슨 경관은 위협을 느껴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방위였다는 건데요.
네.
2014년 11월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윌슨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퍼거슨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당시 경찰이 폭동 진압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또 문제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권권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지게 됐었죠.
네. 결국 연방 법무부까지 나서서 퍼거슨 시 경찰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퍼거슨 씨의 사법제도가 모든 단계에서 망가져서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퍼거슨 씨는 주민의 70% 이상이 흑인인데요. 경찰과 시 정부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백인입니다. 이 경관들이 체포수칙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흑인들을 상대로 또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왔다는 건데요.
네.
이 퍼거슨 경찰과 법원이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지 않고 퍼거슨 씨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또 이윤 추구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와 퍼거슨 씨 당국은 여러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에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이 개혁안을 퍼거슨 씨 의회가 거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때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 수가 17명이나 됐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서 탈락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 경영자가 수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화요일에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각각 7%와 4%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오자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뉴햄프셔 주에서 크리스티 후보가 6위, 또 피오리나 후보가 7위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또 지난 1일에 실시됐던 아이오와주 당원대에서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예, 맞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채 2%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도 성향의 크리스티 주지사는 아이오와 주보다 뉴햄프셔 주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네.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끝난 뒤에 다음 공화당 경선 장소인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동하지 않고 뉴저지 주로 돌아왔다는데요. 수요일 오후 이 선거 관계자들과 만난 뒤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문에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경험과 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다면서 이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졌지만 충분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이 펼친 선거운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또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몰아세우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 썼는데요. 표로 이어지지는 못한 거네요.
예, 루비오 후보가 로봇처럼 외워온 말만 반복한다면서 몰아세워서 루비오 후보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아이오와주에서 높은 지지율로 3위에 올랐던 루비오 후보가 이번에 5위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크리스티 후보는 득을 보지 못했고요. 다른 중도 성향 후보들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기업인 출신인데요. 비주류 정치인이면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는데
네.
결국 중도 하차를 선언했네요.
예, 피오리나 후보는 수요일 크리스티 후보보다 몇 시간 앞서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조용히 앉아있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중단하지만 계속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현 상황에 만족하길 거부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 피오리나 후보가요. 선거운동 초반에는 또 토론회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크게 오르긴 했었는데 뭐 또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었죠.
예. 처음에는 지지율 상위 후보들이 참여하는 본 토론회 무대에 서지 못하고 2부 토론회에 참가해야 했는데 여기서 막힘없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면서 두 번째 토론회 때는 본 토론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세게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같은 여성으로서 성차별 의혹 없이 클린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후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지지율이 또 떨어졌고요. 다시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 후보는 이제 7명이 남게 됐는데요. 대부분 벌써 다음 격전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이동을 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 토요일 2월 20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 선거를 실시하고요. 민주당은 같은 날 네바다 주에서 당원 대회를 합니다. 자, 이어서 공화당은 23일에 네바다에서 당원 대회를, 민주당은 27일에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예비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목요일 위스콘신 주에서 또 한 차례 토론회를 갔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지난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서 22% 포인트 차이로 이 클린턴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했는데요.
네.
하지만 네바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네바다주는 그동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우호적이었고요. 소수계 주민이 많은데 클린턴 후보는 소수계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남부에 있고 주민들의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이 진보 성향이 강한 이 샌더스 후보가 고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공화당은 오는 토요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9번째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엽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곧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거란 소식이 있나요?
예,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료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HIV 양성 환자의 신장과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HIV라고 하면은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즈라는 병을 일으키는 일종의 바이러스죠.
예, 맞습니다. 이 HIV 양성 반응이 나와도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네. HIV 양성 환자의 경우 일반인의 면역 체계와 다르다 보니까 장기 기증을 받는데도 제한이 따랐지요. 자, 그런데 존스 홉킨스 의료진이 HIV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존스 홉킨스 측은 적절한 장기 기증자와 수령자가 나오는 대로 이식 수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HIV 양성 환자 중에서도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12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엔 HIV 양성 환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HIV 양성 환자들은 이제 일반인 기증인뿐 아니라 HIV 양성 기증자들로부터도 장기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겠지요.
네.
존 소킨스 의대의 노리 세기프 교수는 이때까지 쓸모없이 여겨지던 500명에서 600명의 HIV 양성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하면 연간 1,000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HIV 양성자의 장기 이식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988년 미국 의회는 장기 이식법을 제정해서 HIV 양성 환자의 장기 기증을 금지했는데요.
네.
당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일명 호프법이라고 불리는 HIV 장기 이식 공평법에 서명하면서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를 허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장기 이식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기 나눔 여담 네트워크가 지난 1월에 이 존 소킨스 의료진의 HIV 양성자 장기 이식을 허가하면서 이 첫 이식 수술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HIV 양성 환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장기 나눔 연합 네트워크의 데이비 클라센 박사는 이 장기 기증법이 제정됐던 1988년과 현재의 이 HIV 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당시만 해도 HIV 양성이라고 하면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장기 이식은 고려조차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HIV 양성 환자들 역시 일반인처럼 오래 살게 되면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HIV 양성 환자의 장기를 받지 못하겠죠.
예, 물론입니다. 네. 예, 존 소킨스 측은 미국 내에서 이 HIV 양성자의 장기 이식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존 소킨스 의대의 세기프 박사는 처음엔 이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할 것이라면서 HIV 양성자가 신장을 기증하는 게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기프 박사는 하지만 HIV 양성 환자들에겐 이조차도 반가운 소식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많은 HIV 양성 환자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누구를 돕는 건 기대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죽은 후에 또 다른 HIV 양성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아틀라스 들어보시죠.
'Some saw the sun, some saw the smoke. Some heard the gun, some bent the bow, sometimes the wire is tense for the note, we're calling.
caught in fire. Say, oh, we're about to explode. Carry your worl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 만나봤는데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And I believe that there's a good possibility that sometime in the next 20 years we will have a woman president.
대통령의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에 머물지 않고 어린이와 여성, 건강보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요. 마치 자신의 이런 희망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듯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해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힐러리 다이앤 로뎀 클린턴.
힐러리 다이앤 로뎀 클린턴은 1947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휴 로뎀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어머니 도로시 로뎀은 가정주부인 평범한 가정이었죠. 두 남동생과 함께 성장한 힐러리 클린턴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1965년 유명 사립여자대학인 웨슬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클린턴은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졸업식 때는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도 뽑히는 등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힐러리 클린턴은 명문 예일 로스쿨 법률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후일의 남편이 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요. 법률대학원을 졸업한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유명 여성 흑인 변호사가 이끄는 어린이 보호기금이란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결혼한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의 고향인 아칸소주에 정착해 아칸소 법률대학원 교수로 또 변호사로서 유명 법률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1978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그 후 12년간 아칸소주 영부인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1993년 남편인 빌 클린턴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영부인이 되는데요. 영부인이 되고 난 이후 국민건강보험 개혁 업무를 도맡아 진행할 정도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칩니다. 물론 이런 영부인의 영향력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이전과는 다른 영부인의 모습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도 있었는데요.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이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루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까지 이르게 되죠.
Indeed, I did have a relationship with Ms. Lewinsky that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was wrong.
힐러리 클린턴은 하지만 결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밝히며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중은 그녀가 보인 결단력과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높은 지지를 보여줍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또 다른 도전,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의 대통령 임기 말인 2000년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되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선 처음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에 올랐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은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하면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만 했지요.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대범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경쟁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무장관직을 수용했던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는데요. 역대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닌 국무장관으로 남을 정도로 정력적으로 국무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여러 난관도 있었죠. 특히 재임 기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입니다.
The fact is we had four dead Americans. Was it because of a protest or was it because of guys out for a walk one night who decided they'd go kill some Americans?
당시 사건을 미 행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2013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벵가지 사건은 대선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되고 말이죠.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12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이후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손꼽히며 지지율 선두를 이어갔죠. 하지만 리비아 벵가지 주재의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한 이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됩니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정부 계정 이메일을 쓰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개인 계정 이메일을 쓰면서 국가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기밀 사항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에서 1급 기밀 내용이 일부 발견되면서 클린턴 후보는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고액의 강연료와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기부금 논란 같은 구설수도 뒤를 이었죠. 거기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클린턴 후보 뒤를 바짝 따라붙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정치, 외교 경험을 가진 대통령감은 클린턴 후보밖에 없다는 것이 클린턴 후보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줄리는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nd the stories they tell are worth much more.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인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줄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First,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oh, yeah.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So. 15,000?
Yes. Not all good, but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Right.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I agree. Yeah.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제가 줄리에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진기를 어디 가든지 꼭 갖고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줄리는 네, 맞아요. 카메라 가방을 어디 가든지 꼭 챙깁니다. 2008년에 이 카메라를 샀는데요. 지금까지 15,000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담겨서 좋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줄리에게 맞아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사진에는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어서 좋고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사진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이죠. Picture. P-I-C-T-U-R-E. Picture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Worth. W-O-R-T-H. Worth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말 그대로 하면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천 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Purse,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oh, yeah.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So. 15,000?
Yes. Not all good, but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Right.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y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I agree.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결혼식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렇죠?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오늘의 영어 표현,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천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20일은 파키스탄 북부 차르사다 인근에 위치한 바착한 대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학생들, 관련 인사, 그리고 차르사다 지방의 대부분은 칸 압둘 가파칸의 28번째 서거일 기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칸 압둘 가파칸은 바착한이라고도 불리며 훗날 바착한 대학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에 가까운 친구인 마하트마 간디처럼 바차칸은 영국에 대항한 독립운동을 할 때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파슈툰족의 리더이자 독실한 무슬림이기도 했습니다. 바차칸은 생전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교육된 사람은 통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을에 이슬람 율법자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지역의 극단주의자들은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불태웠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며 여자아이들로부터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이에 대항하는 자들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1월 20일에 극단주의자들은 아침 안개 속에서 바착한 대학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학교 안으로 달려가 학생들을 쏘거나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정오쯤 20명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와 4명의 살인자들이 바착한의 평화 메시지를 기리는 강당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끔찍한 공격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주 파키스탄 미국 대사 데이비드 헤일은 인간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공격자들의 행위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일 대사는 또 이 사건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한 국가를 꿈꾸는 파키스탄인들의 희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바차칸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차칸은 증오와 쓴맛은 두려움이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직 사랑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는 삶을 마비시키며 사랑은 삶을 석방시킨다. 증오는 삶을 혼란스럽게 하며 사랑은 삶을 조화시킨다. 증오는 삶을 어둡게 하며 사랑은 삶을 밝혀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